문답 세 번째 기독도보 제5기 이방나라의 의인 질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까지는 이방인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떠한 의인입니까? 답변 이 의인은 물론 우리가 오늘날 주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과는 다릅니다. 이때 주 예수님은 이미 땅에 임하셨으므로 7년 이후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돌아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의인은 결코 우리가 오늘날 은혜로 얻은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칭하시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칭하는 것은 저주받을 사람들과 분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리는 바로 창세기 12장 3절, 27장 29절, 민수기 24장 5절, 9절, 14절을 따른 것입니다. 시편 37장 10절, 11절, 21절, 22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을 비교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 질문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모두 여자가 교회 중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교회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성경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 질문 침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 어미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는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는 후에 여러 번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때 그는 또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심을 그는 또한 친히 들었습니다. 이러한데 그는 어찌하여 주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까? 어찌 그가 감옥 중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 주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물었습니까? 답변 이 일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침례 요한의 믿음이 이때 연약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한마디 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인데 요한이 이렇게 물은 것은 그가 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실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많은 지방에서 자기가 전한 바를 그 자신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므로 당시 메시아가 와서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할 때 그는 여전히 주 예수께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왕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적으로 이러한 큰 바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선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이 두 부분, 먼저는 영에 속한 것, 뒤에는 실제적인 것으로 나뉘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는 결국 실제적인 왕국을 세우길 원하는 그의 바람과 같지 않고 각처로 다니며 전도하고 병자를 고쳐주어 마치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요동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보내어 주 예수님께 묻게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의 대강은 바로 내가 말한 것과 한 일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행한 것이 너무 낮아서 너희의 생각과 맞지 않으므로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음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양의 우리와 문지기. 질문.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우리와 문지기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답변. 양의 우리는 바로 유대교의 범위입니다. 문지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오신 것이고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그러므로 성령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어 그로 하여금 유대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양을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것은 그분을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교로부터 인도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것은 이방에 믿는 이들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이것은 유대와 이방이 합하여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은 즉 구원을 얻음. 질문.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구절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죄인은 스스로 구주를 예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를 끝내셨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람은 이것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믿기만 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바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함. 질문. 성령의 역사와 천당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두 권의 책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침례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120 제자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3년간 양육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성령은 적시에 성령의 침례를 그들에게 주어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경우에는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오순절날 사람들이 체험했었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 그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으며 사도행전 10장 24절에는 분명히 고넬료의 일가가 가까운 친척들이라고 말하며 10장 44절에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말인데 나는 그것의 타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말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는 베드로의 처음 거듭날 때의 체험을 말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11장 17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오순절 때 처음으로 주님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 11장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들은 말은 역시 고넬료의 집에서 받은 성령이지만 여전히 회개하여 얻은 생명의 성령이며 의심할 바 없이 성령의 거듭남의 초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견해이므로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나는 참으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변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듭남, 거룩해 됨, 능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따름입니다. 그 책은 원래 젊은 신자들에게 주어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단계는 그들로 순서에 따라 어떻게 그분을 찾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참으로 그의 거듭남과 거룩해 하심과 능력을 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본다면 고넬료의 집에서 얻은 바가 성령의 어느 단계 역사인가는 실제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고 변론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의 생각이 변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간격도 미연에 방지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악한 영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전 가족은 확실히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세 번째, 성령을 받았으니 네 번째, 베드로는 이것을 일컬어 성령 침례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사와 같은 것 등은 모두 오순절의 성령 침례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사들은 중생이 아닐 뿐더러 성령의 거룩해함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 단어들은 성령의 침례에서 사용된 것들입니다. 당신이 만약 고넬료의 집과 오순절의 광경을 비교해 본다면 이 둘이 서로 같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과도 서로 동일한 방언을 말하며 처음이란 두 글자는 베드로가 분명 오순절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본절의 내려오다를 보고 16절과 17절을 연이어 읽어본다면 그가 오순절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같이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완전한 칭호입니다. 부활하신 날과 오순절 이전 사도들은 비록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아주 모호했습니다. 또 많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순절이 되어 그들은 비로소 참으로 분명하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때 할례당의 제자들과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회개하고 주신 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받은 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러나 체험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바로 회개로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듭났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의 체험에서 말한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에서 볼 때 그가 받은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쓸 때 독자들이 고넬료의 이 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페이지에 몇 마디의 주의를 첨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분량이 많지 않고 또 후에 여전히 성령의 문제를 재론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몇 마디는 너무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빛비추심을 주시고 또 이러한 질문이 있으므로 기회를 잡아 다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일을 우리는 마땅히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실과 두 번째는 사람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이루신 것으로 십자가의 구원, 성령의 강림 등입니다. 사람의 체험은 바로 우리의 경험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사실로서 개개의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체험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모든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모두 이미 성령 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모두가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고금의 이방 믿는 이들을 위하여 이루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을 사용하여 그분의 사실을 이루신 것은 그들이 가장 잘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시 고넬료가 받은 것은 다만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은 이미 그들로 침례받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에서 고넬료의 집의 일이 성령의 침례임을 보아야 하며 체험상에서 그들은 단지 거듭났을 따름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지면의 마지막에 주회에서 고넬료의 가족을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방언, 즉 이것이 체험이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번 읽고서 다시 주님 앞에 기다린 이후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의 일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령 침례의 사실을 이루시고 그들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결국 이건 역시 크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고넬료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됨과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그분을 더 많이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